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됐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시죠. 사실 위기를 당하면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사실은 기다려줍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어떨 때는 몇 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죠. 우리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말도 많이 합니다. 나 그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두게 되죠. 며칠이 지나거나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다 가라앉습니다. 원망하던 것도 가라앉고 다른 사람 탓하던 것도 다 가라앉고 자책하던 것도 다 내려놓게 되죠. 지쳐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다 내려놓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그래서 사실 시간을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전부로 인식을 하게 될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지는 그러한 체험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그많은재물을받아서먼나라로가버렸던아들에관한이야기가나옵니다우리가소위말하는탕자에관한이야기입니다그는꿈이많았습니다아버지에게잡혀서그생활이아니라먼나라에가서내가원하는대로한번살아보겠다라고하는꿈이있는사람이었습니다그래서많은재물들을다거두어가지고먼나라로떠나가죠그곳에가서폭삭망해버리니그많은재물다없애버리고나중에는돼지치는곳에가서돼지를치면서돼지가먹는쥐염열매먹으면서살았습니다만은그쥐염열매도주는사람이없어서굶어서죽게되었으니폭삭망했고다잃어버렸고철저하게다무너져버리고나니까그의가슴속에남아있는단어하나가있었습니다아버지였습니다나머지는다사라져버렸습니다딱한단어만남았습니다아버지누가복음15장17절말씀에이에스스로돌이켜이르되내아버지에게는양식이풍족한품꾼이얼마나많은가나는여기서줄여죽는구나인생의맨밑바닥에처해보니까다잃어버리고나니까아버지가떠올랐던것입니다다른것은떠오르지않았습니다그다음절18절말씀에내가이르나아버지께가서이르기를아버지내가하늘과아버지께죄를지었사오니이제아버지와의관계가떠오르기시작을한것입니다그다음절19절에지금부터는아버지의아들의일컬음을감당하지못하겠나이다나를품꾼의하나로보소서이전에잘나갈때는요아버지는안중에도없었습니다나이제망하고나니까철저하게깨우시고나니까그제서야계속해서아버지아버지아버지만떠오르는것입니다그래서그다음절20절에이에일어나서아버지께로돌아가니라아버지우리도사실무너지는경험을많이해야눈에아버지만보이지그렇지않으면아버지만보이는것이아니라다른것들이많이보이게됩니다그래서위기앞에서는것사실우리가원하는바는아니지만은위기앞에서는것은우리를약화시키는것이아니라우리를강화시키는것이고복잡한것을다내려놓고오로지그리스도와십자가만보이도록해주는하나님의방법이바로위기앞에서는것이라는겁니다긴장을담가보신분들은아마아실겁니다배추를요긴장을담글때제일먼저하는것이소금을뿌려가지고절이는겁니다배추가얼마나싱싱하게빳빳하게세워져있습니까그상태에서는양념을쳐도양념이잘들어가지가않습니다맛있는긴장이되기위해서는소금을뿌려야됩니다소금을위해서뿌리면은배추가빳빳했던배추가다죽어버립니다그래서가득들어있던그릇에가득들어있던배추가푹죽어가지고내려가앉죠숨을죽이는겁니다그배추도숨이살아있는데요그숨을죽이는것숨을죽여야만양념을뿌리면은양념이잘배어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절여지는것이죠그래서양념이내안에내가양념안에이렇게들어가게되는것입니다우리는지금숨이아직살아있습니다그러면은그리스도인으로서의맛이나지않을때말씀이들어가도겉에만붙어있고주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내가너희안에너희가내안에이렇게좀절여져서그리스도인의맛이좀나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은하나님따로나따로인그런신앙생활을하게되는것입니다위기를통해서하나님께서는우리를절여주십니다그래서신앙은절여지는겁니다잘절여졌느냐그렇지않느냐내가살아있느냐이차이죠그래서하나님과내가하나가되면은무슨일이일어나든지하나님의마음으로생각을하게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위기가사실필요합니다시간도필요합니다죽어야되죠죽는시간들이우리들에게필요한것입니다지금내가왜힘든고난의시간을가지고있는가푹절여지고나면은내맛이아니라하나님의맛이나겠죠그래서사실우리인생은요 원치 않지만 사실 좀 배가 고픈 것이 좋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다 잘 지내고 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푹 지러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위기를 거쳐서 완전히 쩔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져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도움이시라고 얼마나 사람이 단순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은 어떤 길이든지 열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엘리야 앞에 있는 위기는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난 것이죠. 죽음은 끝났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 죽음이 예사로운 죽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끝난 것이죠. 지금 엘리야 앞에는 그동안에 당해보지 못했던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도 엘리야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였습니다. 죽었으니까.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 단순한 사실. 원래 고수의 행동은 단순하죠. 어슬프게 아는 칼잡이는요. 그 모습이 굉장히 요란하지만은 고수의 단 일격에 의해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고수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눈앞에 하나님만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고수가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위기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공포 정치를 하고 있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 당돌하게 나아가서 선포를 했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왕에게 했으니까 엘리야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위기였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었고 위기였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와서 물어주는 딱딱한 떡과 고기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을 입을 삼아서 땅에 누워서 잠을 자는 위기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고 그거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그 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거기에서 깊이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시네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이방인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사렙다 과부의 집이었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부유한 집으로 보내서 푹 쉬게 하면서 잘 먹게 하면서 일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은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과부의 집은요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딱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만 남아있는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러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아주 비참한 가정으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위기입니다. 일이 좀 잘 풀리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가보면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러한 장소들 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백성을 위기 속으로 자꾸만 몰아넣으실 때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과부의 집에 온 이후로 그때그때 끼니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집의 소망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그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 그 동안에 그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집에 왔으니까 복만 받아야 되는, 복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만 우리 집에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최악의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럼 과부의 입장이 되어보시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죠. 내가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던 그 신이 노하셨다. 괜히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 험한 꼴을 당한다고 내 아들이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집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이 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집에 왔습니까? 이렇게 대어들었죠. 이거는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필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던 그 과부의 아들이 하필 이때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던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반응은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구하고 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위기 속에서 만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위기, 큰 위기든지 작은 위기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푹 쓰러져서 하나님만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단순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을 자기가 있던 그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죠. 무슨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금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살려달라는 기도도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는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몸살로 드러누워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종료가 된 것이죠. 이것은 역사 이래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결론이 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엘리야 이전에 어느 누구도 기도해서 사람을 살려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도 이건 처음인 당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손을 다 내려놓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죽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기도 아닙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아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단순해진 사람, 문제만 생기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무턱대고 소리 지른다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우습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이성의 범주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마 하나님도 이건 좀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큰 소원을 비는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여진 사람들은요, 무모해 보이는 기도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기도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은 과연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이 말씀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조물과 창조주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열방이 모든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즉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무모한 기도죠. 당신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고 무모한 기도입니까?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 못하는 겁니다. 인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소박해 보이죠? 절대로 소박해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한 끼, 한 끼가 필요하면 한 끼를 주시고, 만약에 내게 오늘 하는 절박하게 10억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도 내게 주시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갈 때 그날 하루 먹어야 될 양식들, 고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옷과 신발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뱀과 전갈에서부터 보호해주시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믿음이 없으면요, 이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것.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죠, 이 기도가.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기도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이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무모한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주기도문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여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죽은 아들, 과부, 그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딱 눈을 돌려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가 되어도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내 외적으로 위기의 시대이죠. 그 어느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 외적으로 다 누가 바라보아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가, 그것이 큰 문제이죠. 한국 교회가 정체가 되어 있고 하락을 하고 있고 음란함이 판을 치고 있고 동성연애의 수많은 공격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남미 쪽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했죠. 유난히 제 눈을 끄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레즈비언 여성 두 명이 차 위에서 카프레이를 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조롱 아닙니까? 동성연애자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평안하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막 치고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당할 때는요, 이제 미국처럼 유럽처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정치적인 위기도 있고 이런 영적인 위기 있습니다만, 이 위기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기는요,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도할 사람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기도 안 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껴야 기도할 텐데 느끼지도 못하고 또 느낀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순교자가 가장 많은 때가 지금 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기의 순간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가십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엘리야는 이제 850대 1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야 되는 그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작은 위기, 큰 위기든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당장 오게 될 일전에서 우리는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위기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일이 생겨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단순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합니다. 진짜로 기도 안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면서 우리는 단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눈에 하나님만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고 계시죠. 위기 속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넣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절여져서 단순화시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거인으로 단순하게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